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핵심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흑연 제품 수출을 규제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11월 30일자 보도에서 중국 정부가 민감도가 높은 특정 흑연 품목들에 대해 1일부터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복수의 중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흑연 수출 통제는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국제 규범에 근거해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이날부터 흑연 제품 수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합성 흑연 재료와 천연 박편형 흑연 등 관련 제품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중국 당국에 선적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과 수출국으로 전 세계 90% 넘는 흑연을 전기자동차 전지에 양극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제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입국은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등입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한 보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7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난달 24일 양측 간 합의로 두 차례 연장됐던 일시 휴전의 전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작전 중지 합의를 위반했고 이에 더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를 했다며 이에 하마스 테러 조직에 대한 전투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휴전 시한을 약 1시간 앞둔 이날 오전 6시경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지역에서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렸으며 자국군 방공부대가 가자지구로부터 발사된 로켓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로켓 발사와 관련해 하마스로부터의 즉각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전투 재개와 아울러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로 잡힌 국민의 석방과 하마스 제거, 그리고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주민에게 절대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자트 엘라슈크 하마스 정치국원은 이스라엘이 휴전 전 50일 동안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휴전 뒤 공격을 계속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내무부와 팔레스타인 언론은 휴전이 끝난 뒤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폭격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을 포함한 곳곳을 강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어제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하에 하마스 억류인질 8명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0명에 대한 7번째 맞교환을 진행한 뒤 추가 휴전 연장을 협상 중이었습니다. 이번 휴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인질 수감자 맞교환 인원은 각각 105명과 240명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이스라엘 당국에 최근 가자지구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북부에서 목격했던 대규모 민간인 인명 손실과 주거 이동이 절대로 남부에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자지구의 민간인 보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로 이동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마무드 아파스 수반과도 회동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이 아파스 수반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극단주의 세력들의 폭력 행위를 비난하는 한편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안보와 자유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파스 수반에게 미국이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링컨 장관 방문 하루 뒤인 오늘 오전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에 로켓 공격을 가했다며 휴전 7일 만에 전투를 재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올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4도가 높아져 사상 최고치가 되고 내년에는 지구 온난화 더 가속할 것입니다. 올해는 온실가스 수준이 사상 최고이고 지구 온도도 사상 최고, 해수면 상승 사상 최고, 남극 해빙 수준도 사상 최고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발표한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고요. 또 로이터 통신이 전한 WMO 책임자의 설명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 1.4도 상승. 국제사회가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한의 한계치에 가까워진 위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기상기구 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 1.4도로 상승된 4도 상승으로 확인된 여러 기상현상을 강조했습니다. 이전에 최저 기록보다 100만 평방미터가 사라진 남극의 빙하, 지난 2년 사이에 약 10%의 빙하가 녹아내린 스위스의 알프스, 또 산림의 약 5%를 태운 캐나다의 산불 피해 등입니다. 그리고 바다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비롯되는 엘니뇨 현상이 이번 겨울을 정점으로 내년 4월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세계 195개 나라 지도자와 기후학자 등이 참가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죠. 협약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요.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가난한 나라들의 보상할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아서 특집 순서 마련했습니다. 매주 이 시간 올 한 해 분야별로 재조명해보는 연말 특집입니다.
Israel is at war. We didn't want this war. It was forced upon us in the most brutal.
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2023년 올 한 해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연말 특집 순서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코너 순서 코너 뒤에 이어집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2월 1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5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2일 토요일에 북한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밤사이에 평안 남도, 황해도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또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평강은 오전부터 눈 내립니다. 장젠과 자강도, 양강도는 오후부터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6도고요. 개성과 신의주, 함흥은 아침 최저 영하 7도입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영하 13도, 중강은 영하 16도, 해산 영하 19도, 원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입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 5도, 신의주와 청진이 3도, 개성과 원산이 6도입니다. 함흥의 낮 최고 8도까지 오르겠고요. 중강의 낮 최고는 영하 2도, 해산은 영하 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는 4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다가 오후에 비가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로 오전에 물결 높습니다. 먼바다는 2.5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의 하마스와의 휴전이 끝난 뒤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하루 원유 생산량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현재로서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평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다시 공격을 시작했네요.
네, 이스라엘군이 1일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전투 작전을 재개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자국 공군기들이 가자지구의 테러분자 목표물들을 폭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1일은 두 번째 연장됐던 휴전이 끝나는 날이었죠.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휴전이 이날 오전 7시에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들은 이 공습이 재개된 이 가자 지구의 상황을 속속 전하고 있는데요. 가자 남부 칸 유니스에 있는 이 로이터 통신 기자들은 이 동쪽 구역이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고 주민들이 더 서쪽에 있는 대피소로 가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또 AP 통신은 이 북부 가자 시티 인근에서 주택이 공격당했고 가자 중심부 인근 마가지 난민촌에서는 구조대원들이 공습을 당해서 무너진 한 대형 건물의 잔해를 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이스라엘군의 공격 재개로 사망자, 사상자가 나왔습니까?
네, 가자 보건당국은 공격이 재개되고 3시간 안에 3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공격이 재개된 것에 대해서 하마스 쪽에서 나온 이야기 있습니까?
네, 하마스의 에자트 알 라시쿠 정치국원은 자체 웹사이트에 이스라엘이 앞선 50일 동안의 공세에서 얻지 못한 것을 휴전이 끝나고 공세를 재개해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휴전 협상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 연료를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휴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믿는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 측에서는 휴전이 끝나면 다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경고한 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휴전 합의로 잠시 전투를 중단하지만 전쟁이 절대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자신들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한편 1일 이스라엘 총리실이 또 성명을 냈는데요. 전투 재개와 함께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가 인질 석방과 하마스 제거 그리고 가자지구로부터의 이스라엘 주민에 대한 위협 근절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을 카타르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왔었는데 이 전투가 재개되면서 협상이 어려워지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카타르 외무부가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이 휴전이 끝난 뒤 처음 몇 시간 동안 이 가자지구에서 계속된 폭격이 이 중재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재앙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1주 동안 이어진 휴전이 붕괴하고 이 가자지구의 군사작전이 재개된 것에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 휴전 기간 동안 인질과 수감자들이 석방됐습니다. 모두 몇 명이나 풀려났습니까?
네, 로이터통신 집계를 보면요, 하마스가 인질로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인 여성과 아이 80명,
네,
그리고 이스라엘 감옥에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240명이 풀려났다고 합니다.
네.
이들 외에 또 외국인 인질 25명도 석방됐는데요. 대부분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들이었습니다.
네. 자, 지난달 30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측에 민간인들을 우선 보호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하마스와 싸우면서 국제법을 지키고 민간인들을 보호하라고 이스라엘 측에 요구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일단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미국이 계속 지지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지지는 이스라엘이 국제 인도주의법을 준수하는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소탕을 내세워서 가자지구 무차별로 공격해서 민간인 사상자들이 많이 나온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런 상황을 의식한 요구인가요?
맞습니다. 예, 이번 분쟁으로 가자지구 안에서만 거의 15,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들 사망자 가운데 또 약 6,000명이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하마스 공격으로 1,200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자, 가자지구 안에서 이렇게 민간인 사상자가 많아지면서 앞서서도 미국 정부가 거듭 이스라엘 측에 민간인 보호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브링컨 장관은 또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는 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 이 가자지구 남부와 중부에 사람들이 안전하고 또 전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하고 정확한 구역을 지정하는 것 같은 더 효과적인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으로 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주요 산유국들 원유 생산을 더 줄이기로 합의했습니까?
네, 오펙 플러스 소속 일부 산유국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일일 원유 생산량을 220만 배럴 추가로 줄이기로 지난달 30일에 합의했습니다.
네.
이 오펙 플러스라고 하면요, 기존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 회원국에 러시아 등 비오펙 국가들을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 협의체입니다.
네. 이 오펙 플러스가 세계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죠?
네,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 23개 나라인데요, 이 세계 원유 생산량 가운데 대략 40%를 차지합니다.
네.
그렇으니까 이 오펙 플러스 쪽 움직임이 국제 원유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오펙 플러스는 이번에 이 원유 감산 합의 외에도 브라질의 신규 회원국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 브라질이 현재 10대 원유 생산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라질 에너지부 장관은 내년 1월에 이 오펙 플러스에 합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원유 감산은 유가하고 연관이 있죠.
맞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이 주요 산유국들이 합의해서 이 하루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 오펙은 석유 시장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원유를 추가로 감산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합의된 그 추가 감산의 어떤 시한 같은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시행됩니다.
네.
한편 오펙 측은 추가 감산이 끝나면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 자발적 감산분이 이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오펙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원유 감산 몇 차례 걸쳐서 계속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펙플러스가 지난해 10월에 일일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올해 4월에는 이 일일 생산량을 165만 배를 추가로 감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결정된 감산량이 합치면 모두 365만 배럴에 달하는데요. 이게 하루 세계 원유 수요량의 3.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원유 감산에 참여하는 나라들, 그 나라별로 생산량 줄이는 정도가 다르네요.
네, 오펙 설명을 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00만 배럴, 이라크 22만 3천 배럴, 아랍에미리트 UAE 16만 3천, 카자흐스탄 8만 2천, 그리고 알제리아와 오만이 각각 5만 1천, 4만 2천 배럴 등입니다. 여기에 또 러시아도 50만 배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그러면 원유가 유가가 어느 정도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 대표적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이 국가 지출 수요를 뒷받침하려면 유가가 배럴당 86달러 수준이 돼야 하는 걸로 추산합니다.
네.
특히나 또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유가가 오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네, 최근 몇 주 동안에 배럴당 80달러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벌려놓은 일이 워낙 많으니까요. 앞으로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우디 정부가 최근에 이 대규모 토목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 국가경제의 야심찬 개혁을 위한 자금 조성,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 감축, 그리고 이 젊은 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타이완으로 가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중국과의 최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네, 차이 총통이 29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주최한 2023 딜북 서밋에 이 사전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최근 중국 정세와 양안 관계를 언급했는데요. 네. 이 영상에서 차이 총통은 현재로서는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차이 총통이 그렇게 보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이 현재 중국 지도부가 내부 도전에 압도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중국이 경제와 재정,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네.
그는 내 생각은 아마도 지금 그들이 타이완에 대한 주요 침공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차이 총통이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타이완이 내년 1월에 총통 선거가 있는데요. 차이 총통은 중국이 여전히 이 선거 개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거 결과를 돌리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1996년 이후 타이완에서 실시된 모든 주요 선거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목격됐다면서 또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강압 등도 언급했습니다.
네. 타이완의 이번 총통 선거에는 차이 총통은 출마하지 않죠?
네, 지난 2016년부터 직권을 했는데요. 이 연임 제한 조항이 있어서 내년 총통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합니다. 집권당인 민진당은 라이칭더 현 부통령을 부총통을 총통 후보로 내세웠고요.
네.
제1야당인 국민당과 제2야당인 민중당이 앞서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실패해서 각자 후보를 냈습니다. 국민당이 허우유이 후보, 또 민중당은 커원저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타이완 총통 선거는 3파전 양상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후보 단일화가 성사돼서 정권 교체가 되면 이 타이완의 대중국 정책이 큰 변화가 예상됐었습니다. 현재 이 민진당이 반중국 성향으로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고 있고요. 야당인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친중국 성향, 그리고 민중당은 이 민진당과 국민당의 딱 중간쯤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때 미중 정상회담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주요 의제에 타이완 문제도 들어가 있었죠.
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네.
이 두 나라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고위급 군사소통 재개나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 단속 협력 등에 주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컸는데요.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타이완과의 통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이 차이 총통 연설 가운데 또 주목할 만한 발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미국이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국 노력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과 타이완 사이 관계를 덜 가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차이 총통은 이런 말에 대해서 이 현재 타이완 반도체 산업이 대처 불가능하면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타이완이 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강국입니다.
네. 자, 차이 총통의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 쪽의 반응이 있습니까?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먼저 타이완이 중국에 양도할 수 없는 일부고 타이완 총통 같은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또 타이완 문제가 중국 내정 문제고 민진당의 분리독립 도발은 부끄러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가 내년 대선과 관련해 그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짜 정보 등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특수 전담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네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에도 불참하고 대신에 이날 후원자들과 송년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에 참고하는 개인소비지출가격지수 10월 보고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가 내년 대선을 위한 특수 전담팀을 만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바이든 대선 캠프가 대선 과정에서 인공지능, 즉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딥페이크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특수 전담팀을 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딥페이크,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영어 단어 딥러닝에다가요, 페이크를 붙여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그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의 뇌가 사고하는 방식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즉, 이 컴퓨터가 수행하는 심층 학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페이크는 가짜라는 뜻인데요. 이 둘을 합친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진위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이미지나 영상물 등의 가짜 정보를 뜻합니다.
네, 이 딥페이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주의 선거관리자가 투표가 끝났다 이렇게 알리는 딥페이크 영상이 사회관계망 등에 올라오면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혹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시민권자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그런 가짜 영상이 공개가 되면은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되겠죠. 어느 방식, 어느 내용이든지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정보가 선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딥페이크 상황이 실제로 나왔던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있던 일인데요. 2016년 대선 직전에 성인 영화 그 배우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회사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뒤에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으로 뉴욕 맨해튼 지검의 수사를 받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붙잡혀서 끌려가거나 아니면 수갑을 차고 있는 사진 등이 공개된 겁니다. 후에 이것이 가짜로 확인됐지만 이미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서 널리 퍼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딥페이크를 우려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 단지 뭐 한 장의 사진이나 영상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반복해서 딥페이크 정보가 유통이 되면요. 나중에는 과연 무엇이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가 되고 논란이 됐는데 그것이 결국 딥페이크였다 이렇게 밝히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요. 나중에는 진짜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이 공개가 돼도 이것이 딥페이크였다라는 그런 허위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결국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바로 이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직접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서명에 앞선 연설에서 딥페이크는 명예를 훼손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기를 저지른다라면서 나도 내 딥페이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언제 저렇게 말했지 하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캠프가 꾸리는 특수전담팀, 그럼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정보가 대선 과정에서 유포가 되면은 여기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특수전담팀의 목적입니다. 캠프 내 변호사들과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전담팀에 합류해서요, 바이든 캠프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한다라는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것에 대응하는 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특수 전담팀은 내년 상반기 실제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선 캠프 차원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한 법적 대응책 준비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연방 차원의 어떤 통일된 법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그 정치 영역에서의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각 캠프는 개별적으로 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연방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바이든 캠프는 기존의 선거관리법이나 아니면 저작권법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요, 지난 8월에 이 선거에서 이용되는 정치 광고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이를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사회관계망 업체는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치 광고에 제한을 두고 있고요.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보유한 메타가 대표적입니다. 메타는요, 지난달 발표에서 앞으로 AI를 사용한 정치 광고에는 AI, 즉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생성된 사람의 모습이나 아니면 사실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선거나 정치 관련 모든 광고에 이런 규칙이 적용됩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네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 나가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NBC 뉴스 등 미 주요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있을 공화당의 네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1차 토론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회에 가지 않는 대신에 다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비공개 후원자 행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공화당 토론회 일정과 같은 날 이날에 공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노조 행사에 참석하고 또 별도의 유세 현장에서 연설을 하는 등 이 공개 활동 일정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비공개 활동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획하는 후원자 행사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지난달 26일에 트럼프 캠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그 VIP 행사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 후원하는 사람들은 오는 6일에 플로리다 헬런데일 비치에서 열리는 송년 행사에 참가 추첨에 여기에 자동으로 신청된다는 것이 그 안내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왜 공화당 대선 토론회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까?
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공화당 내 지지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지지율 면에서 자신과 비교도 되지 않는 다른 후보들이 자신을 공격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회로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공화당은 앞으로 남은 토론회 일정을 모두 다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지지율 짚어보고 갈까요?
네, 538. 538가 집계한 그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공화당 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0%입니다. 2위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3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 12.6%, 9.5%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공화당의 대선 후보 4차 토론회 언제 열립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공개 후원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오는 6일 엘라바마 대학에서 열립니다. 디센티스 주지사와 헤일리 전 대사 그리고 기업가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 참가합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경선의 유일한 흑인 후보였던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경선에서 중도 하차했고요.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이 토론회 참가 기준 중에 하나인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대선 후보 4차 토론회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맞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경선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1월 15일 공화당 아이오와주에서의 첫 쿠커스가 열리는 건데요.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차 토론회는요, 아이오와 쿠커스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대선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디센티스 주지사와 헤일리 전 대사가 치열한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미국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비자 지출입니다. 10월 개인 소비자 지출 PC 수치가 공개됐네요.
네, 상무부가 30일 그 PC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10월 개인 소비자 지출은 전달보다 412억 달러, 즉 0.2%가 올랐습니다. 0.7%를 기록했었던 9월에 비해서는 다소 꺾인 모습입니다. 또 소비자가 지출한 가격에 기반해서 이 물가 상승률을 측정한 PCE 가격 지수는요, 전달과 비교해서 봤을 때 변동이 없었고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또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는 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간 PEC 가격 지수 증가율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적은 폭인데요. 지난 7월부터 꾸준히 3.4% 상승폭을 보이다가 이번에 3%로 떨어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물가 상승률 측정하는 지표가 방금 얘기한 그 PCE 가격 지수 말고도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죠. CPI.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을 평가하는 지표로 연준이 참고하는 지표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실제 사람들의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지출 심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건데요. 연준은 특히 가격 변동률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선 주로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선호한다고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보도했습니다.
네, 연준이 그 선호하는 그 지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근원식 PC 가격 지수는 전달에 비해서 0.2% 올랐고요. 지난해보다는 3.5% 올랐습니다. 모두 이 다우존스 경제 전문가 전망치와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현재 연준이 설정한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입니다.
네. 자, 부분별 가격 변동 살펴보죠.
네, 상품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0.3% 내려갔는데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 월 2.6%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 식품 가격은 0.2%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서비스 비용이 지난달에 비해서 0.2% 올랐는데요. 주로 국제여행과 의료보험 그리고 식품 관련 서비스 또 숙박 등의 비용이 이번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개인 소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0월 개인소득은 571억 달러가 증가해서 전달보다 0.2% 올랐는데요. 계속 오름세에 있긴 하지만 상승 속도는 점점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소득은 지난 8월 0.5%로 집계된 이후 9월에는 0.4%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실질소득이죠. 이 개인 가처분 소득은 634억 달러 올라서 월 0.3% 증가했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32일에 주요 고용지표 중에 하나인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발표가 됐네요.
네, 노동부가 30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1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7천 건 올랐습니다. 또 1회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지난주 기준 193만 명으로 전주보다 8만 6천 명 증가했는데요. 이는 지난 2021년 11월 27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그 추수감사절이 끼었던 주인데요. 이 통상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연휴를 중심으로 변동폭이 높습니다만 하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29일에는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는데 자, 미국 경제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라는 평가죠?
네, 그렇습니다.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는 연 5.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속보치 4.9%보다 상향 조정된 건데요. 2분기 실질 GDP가 연 2.1%였으니까 이 성장 속도가 분기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소비자 지출이 연 3.6% 증가한 것이 크게 기여했는데요.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 안팎으로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국방부의 임무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방부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 조직 정점에는 장관이 있습니다. 현 국방부 수장은 28대 로이드 오스틴 장관입니다. 장관 직속 기관으로는 국방장관실과 감사관실, 그리고 육군부와 해군부, 공군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부서가 있습니다. 부장관이 수장인 국방장관실은 장관이 국방부와 관련해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돕습니다. 국방장관실에는 6명의 차관이 있고 산하부서는 크게 국방기관과 국방부 현장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방기관으로는 국방계약관리국, 국방정보국, 미사일방어국, 국가정찰실 등 모두 19곳이 있습니다. 또 국방부 현장 활동에는 국방미디어활동, 국방기술정보센터, 국방부 교육활동, 국방부 인적자원활동, 워싱턴 본부 서비스 등 8개 영역이 있습니다.
Assaults on Afghan forces have increased since Saturday's peace deal, but top U.S. military officer General Mark Milley said there's still nothing.
다음 군 부서로는 해군부와 육군부, 공군부 그리고 합참이 있습니다. 해군부 산하에는 해군과 해병대가 있고 육군부에는 육군이, 그리고 공군부는 공군과 우주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2023 회계 연도에 해군 현역은 약 35만 명, 해병대는 약 18만 명입니다. 육군은 같은 기간 현역이 약 47만 명, 주방위군이 약 34만 명입니다. 또 공군은 현역이 약 32만 명, 그리고 우주군이 8,600명입니다. 합참은 미국 국가안보제도에서 탁월한 군사자문기구입니다. 합참은 의장과 부의장,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우주군 수장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됩니다. 현 합참의장은 공군 출신인 21대 찰스 큐 브라운 주니어 장군입니다. 합참의장은 군 작전을 계획하거나 조율하며 감독하지만 의장이나 합참은 모든 군사작전 실행에 있어 맞는 공식 역할이 없습니다. 합참의장 산하에는 11개 사령부로 구성되는 통합전투사령부가 있습니다. 통합전투사령부에는 지역별로 아프리카, 중부, 유럽, 인도태평양, 북부, 그리고 남부사령부가 있습니다. 또 기능별로는 사이버, 우주, 특수전, 전략, 그리고 수송사령부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방부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에는 올 한 해를 분야별로 다시 조명해보는 연말 특집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2023년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다시 불붙은 화약고 중동.
지난 10월 7일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침투하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동이 다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의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1,4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마스는 또 200여 명을 인질로 가자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가자지구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면서 보복 대응에 나섰고요. 10월 말에는 지상전도 단행했습니다.
Israel is at war. We didn't want this war. It was forced upon us in the most brutal and savage way.
압도적인 화력 속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가자지구에서 14,8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가운데 어린이가 6천여 명, 여성이 4천여 명이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주요 분쟁 지역에서 목숨을 잃은 어린이가 약 3,000명이었는데요. 하지만 가자지구에서는 불과 7주 동안에 배가 넘는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자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도 커져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반드시 하마스를 섬멸하겠다며 목표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휴전이나 협상도 없다면서 초강경 자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22일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인질 50명,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나흘간의 일시 휴전에 전격 합의합니다. 이어 양측은 휴전 종료일인 28일 이틀간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0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풀려난 인질은 약 100명, 이스라엘이 풀어준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21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30일 2차 종료 직전에 하루를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다시 끝모를 무력 충돌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은 또한 그동안 미국의 중재로 어느 정도 가시권에 접근했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움직임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면서 중동 정세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관심,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휴전, 종전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관여해온 러시아 용병단체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가 반란을 일으켜서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의 흐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 시도는 불발에 그쳤고 두 달 후 프리고진 씨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합니다. 이후 바그너 그룹은 존재감을 크게 상실했고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은 여전히 여러 전선에서 일진 일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월에 터진 중동 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미국에서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I think every ally recognizes that this is a matter not only of doing the right thing, it's a matter of self-interest. Including for the United States.
하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유럽의 안보, 더 나아가서 세계 안보의 중대한 핵심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 이란, 북한 정권과 연대를 강조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로 보폭을 넓히면서 공을 들인 한 해였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핵 위협 강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제조약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비준도 철회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가 하면 일본과 핵무기 폐기 협력 협정도 중단하는 등 핵 사용 위협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동상이몽, 협력 모색 속 갈등 소지도 여전.
올해 미국과 중국 관계는 갈등과 대립이 고조됐다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더 악화했던 양국 관계는 올 2월에 중국의 이른바 정찰 풍선 사건이 터지면서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일로 양국이 조용히 추진했던 걸로 알려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도 취소됐는데요. 이 사건은 몇 달간의 분석 작업 끝에 문재인 정찰 풍선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긴 했지만 중국에 보내진 않은 것 같다는 미국 정부 발표로 일단락됩니다. 더불어 양국의 해빙 분위기도 다시 조성됩니다. 6월에는 블링컨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5년 만에 베이징을 찾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되면서 양국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어 제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등으로 이어진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의 잇따른 중국 방문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였습니다. 미국은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길 기대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의식한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야 시 주석의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1년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I just met in person with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 had an open and candid conversation about our intentions and our priorities.
양국의 공통되고 일관된 기조는 상호 공존과 대화와 교류의 중요성입니다. 비록 두 나라가 수시로 마찰하고 대립하며 엇박자를 내면서도 건전한 경쟁과 안정적인 양국 관계가 서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갈등의 불씨가 산재해 있어서 언제든지 재점화할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부상하는 인도태평양, 몸값 올라.
2023년 올 한해는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과 갈등 구도가 보다 선명해진 가운데 미국과 인도태평양 국가 간의 결속 행보 역시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미국은 특히 올해가 다가기 전인 11월에 APEC 정상회의 주최국이라는 점을 10분 활용해서 역내 국가들을 모두 안방에 불러들여 결속과 협력을 다졌습니다.
And welcome to Camp David. Mr. President, Mr. Prime Minister, I...
그에 앞서 8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해서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개별적으로도 한국과 일본 정상은 올해 각각 4번이나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과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를 과시했는데요.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free world. We will actively work.
특히 지난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두 번째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인도의 부상도 눈에 띄게 두드러졌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격동의 국제 정세 속에 부상하는 인도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특히 대중국 견제의 대항마로서 인도와의 공조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러시아, 중국, 미국 사이에서 지금 외교적 줄타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인도 태평양의 핵심국인 호주의 행보도 눈에 띕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10월 워싱턴을 공식 방문해서 양국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재다짐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여 만에 호주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호주 역시 지금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형국인데요.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국제관계 속에 2024년 새해에는 각국 정부가 과연 어떤 대외정책과 행보를 펼칠지 주목됩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특집.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국제사회 주요 뉴스와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귀가 어둡다, 잘 들리지 않는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it going?
Not bad, but I've been dealing with this persistent tinnitus lately. It's been driving me a bit crazy.
Oh, really? Well, on my end, I should mention that I'm hard of hearing, so if I ever seem like I'm not catching something, that's why.
No worries at all. Thanks for letting me know. My tinnitus can be pretty distracting, too. Sometimes I miss out on bits of conversation, especially in noisy places. I rely on lip reading a lot, and it helps when people face me when they talk.
Johnny, 이명증이 있다고 합니다.
I've been dealing with this persistent tinnitus lately.
최근 끊임없는 이명증을 다루고 있어요.
I have tinnitus. I have ringing in my ears.
나는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명 증상이 있습니다. 이명 증상이 있으면 청력도 좋지 않겠죠? 나는 귀가 어둡습니다.
I'm hard of hearing.
다른 증상이지만 환청이 들린다는 표현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I'm hearing things.
헛것이 보인다.
I'm seeing things.
일상 대화에서 잘못 들었나 봐요. 헛것을 들었나 봐요.
I must be hearing things.
헛것을 봤나 봅니다.
I must be seeing things.
나는 시력이 나빠요.
I have poor eyesight.
나는 시력이 좋아요.
I have good eyesight.
나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I can't see far away things very well.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I can't see near things very well.
자, 귀가 잘 안 들린다.
I'm hard of hearing.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Not bad, but I've been dealing with this persistent tinnitus lately. It's been driving me a bit crazy.
Oh, really? Well, on my end, I should mention that I'm hard of hearing. So if I ever seem like I'm not catching something, that's why.
No worries at all. Thanks for letting me know. My tinnitus can be pretty distracting, too. Sometimes I miss out on bits of conversation, especially in noisy places. I rely on lip reading a lot, and it helps when people face me when they talk.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ve been dealing with this persistent tinnitus lately.
최근 끊임없는 이명증을 상대하고 있어요.
On my end, I should mention that I'm hard of hearing. On my end,
내 쪽에서는
I'm hard of hearing.
나는 귀가 어둡습니다.
My tinnitus can be pretty distracting too.
내 이명증도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I rely on lip reading a lot, and it helps when people face me when they talk. I rely on lip reading a lot.
나는 입술 읽기에 많이 의존합니다.
It helps when people face me when they talk.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얼굴을 내게 마주하면 도움이 됩니다.
I'm hard of hearing.
귀가 잘 안 들린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Not bad, but I've been dealing with this persistent tinnitus lately. It's been driving me a bit crazy.
Oh, really? Well, on my end, I should mention that I'm hard of hearing. So if I ever seem like I'm not catching something, that's why.
No worries at all. Thanks for letting me know. My tinnitus can be pretty distracting, too. Sometimes I miss out on bits of conversation, especially in noisy places. I rely on lip reading a lot, and it helps when people face me when they talk.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hard of hearing.
귀가 잘 안 들립니다.
I have tinnitus.
나는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I have ringing in my ears.
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어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